오늘은 저희들이 교독에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말씀들을 위하는 분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2절, 4절 그리고 7절에서 2절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럼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리고 7절에 볼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는 것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9절인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12절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무슨 뜻인가? 먼저 배경을 보겠는데 지난번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에 베드로의 그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셨죠.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메시아의 그 타이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온다가서 그 우리의 그 희생양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이 가르치시되, 근데 먼저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심을 가르쳤댔고, 그 다음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죠.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형상을 창조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인종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와 같은 태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9장에 보니까 이제 1절 볼게. 오늘 교독에 한 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사들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라는 것은 이제 육적으로 죽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권능이 볼 자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볼 자는 즉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열두 그 제자 중에 대표로서 뽑아서 데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이 높은 산은 우리가 성서학들이 헤르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변형이라는 것은 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신성을 보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주 광채가 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컴퓨터에 우리가 데스크탑 그 웹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전에 이제 그 아도브의 플래시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사회관 활동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플래시인데, 플래시가 오는 날그웹 브라우저야 전부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요즘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또는 그 구글에 크롬만 커버되지 다른 그런 파이어폭스라든지 또는 오페라, 사파리 이런 데는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윈도우스 개발해낸 HTML5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플래시의 그 효과가 뭐냐면 이게 아주 쉽게 아주 환하게 나타난 그런 특징이 있어요. HTML5도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한80%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희게 변했다. 그 신성을 표시한다. 3절 볼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고, 4절 볼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와 모세는 나타나고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냐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자죠. 모세오경.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걸 지키라는 그 구약 때의 경륜에 이제 그와 같은 말씀, 그것이 예수에 대한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이제 여기 이 산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서 지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저희들한테 보면은 우리 산에 가서 수련을 통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할 때 거기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명령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해야라고 명령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게 하리요? 소금은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희생함으로 없어짐으로 짜게 하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담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뿔 뿐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으로 산에 있는 동력을 숨기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의 빛이 되겠습니다. 동리에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기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이제 주님은 세상에 이제 하늘 올라가죠. 죽으시 부활하고 그들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의 그 몸이다. 그 세상이 주님 부른 날까지 세상에서 소원과 빛을 했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 가르치고 그들을 미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사람들을 우리가 하느님께로 주님께로 가깝게 하고 또 하느님 백성들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주님 형상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가야 된다.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 제자들 얘기했죠. 그세 제자들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말을 할수 없을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실존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또 구름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왔다든지 그들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7절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지금 신하 예수님이 조림하고 조림할 때인데 지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구약 때의 모세의 법을 주는 그 율법이나 또는 그 엘리야가 여러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의 그 예언서들이라든지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뭐 엘리야 그 중에 대표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신앙 경륜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죄를 사하고 부활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또 질문을 했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는 예수님이 설명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우리 그 사역자 중에 우리 그 브라이 쿨찬이 매일마다 그 홈리스를 말씀 전할 때 그 어떤 홈리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예수만 믿는다. 하느님 믿는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뭐 이런 분 있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 볼 수 없죠. 그래서 그거에 이게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볼 수 있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 예수와 그 제자 세 명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 있더라. 9절에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예수님 변형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신 왜 못하냐 여기에 나오는 대답하기 위해서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죽은 한지 살아난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많은 혼동이 올 거죠. 그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로마 정부를 쳐부수시고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 상황에 이와 같은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변형한 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일들은 미래 일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부활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에 그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C.S. 루이스가 성경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누가 뭐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상을 떠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부 다 성경을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그 답이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중요하다 하면서 성경을 실제로 안 보고 성경을 이용한 다른 참고서들을 많이 보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성령님 자기 마음에 가르치는 걸 듣고 또다시 생각할 때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이 말씀 예수님 가르치신 거죠. 죽고 살아난다. 서로 이 말씀 마음에 들면 서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게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제 다른 질문하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켜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그걸 준비하는 자가 선지자 엘리야라죠.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회복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맞아들을 어찌하여 인자에게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단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하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초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재림 때도 그렇죠. 요한계시 11장 3절의 재림 때도 그렇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쇠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마지막 후반기 3년 반이죠. 7년 대환란에 그게 끝날 그때 두 정인을 보낸다.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엘리야고 두 번째는 아마 모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선생께는 세례요한 또는 에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은 영적인 회복 메시아가 오기 전에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오늘 본문은 초림을 얘기하고 있죠. 많은 고난과 멸시 예수님 초림할 때 우리가 고난과 멸시를 당했죠. 이사야서 53장 3절의 6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셨도다. 예수님이 바로 초림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우리 다른 성경 공간복음 보면은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 했죠.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말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들과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닫는다. 그 마음 상태를 세례원에 와서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마음 상태를 돌리는 회복한 상태. 바로 그 주를 받을 메시아를 받을 마음 상태라죠. 그럼 세례원 어떠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세례원 아버지죠.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너희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고 17절에는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천사도 그랬죠.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한 백성을 준비하라. 마음 상태를 준비시키는 그 엘리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겠죠. 요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세례요한에게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님을 사전에 위해서 준비한 자. 여기서 엘리야가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아직까지 엘리야를 완전히 이런 상태가 아니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계속해서 사역하는 중이죠. 그 엘리야가 그 해왔는 그 예언하는 준비를 아직 완전히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그 능력과 그 파워에 있는 자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을 질문을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2절 4절 그리고 7절에 있는데 예수님 변형했고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그의 말을 들으러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율법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 예언자들, 그런 것을 다 이루는 자다. 그래서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을 이룬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서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변형한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10절을 통해 보니 그들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여호와 같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마지막 질문은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단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였냐, 무슨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기 전에 엘리야는 바로 그 기능을 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자체가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그 세례요한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회복한다는 것은 마음 상태를 메시아를 받을 그 상태를 회개케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 죄짓기 전의 상태 마음을 돌리는 그걸 뜻하고, 인자에 대한 바로 메시아죠. 많은 고난과 받고 멸시를 당하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